대부분의 성경들이 이제 제목들을 단락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 한 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대부분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 이런 주제로 제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제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들여다본다. 목사님마다 패턴이 다른데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주석들을 다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한 두세 개 주석에서의 설명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두 절로 잘라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교훈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 이것이 중심 주제이다.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놀라더라. 그리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귀신도 쫓겨나더라. 이 말씀이 같이 결부되어서 원래의 주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니 무사람들이 놀라더라. 그것이 주제이고 뒤에 있는 축사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자 보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흩어질 수가 있어서 오늘은 두 절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제목은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설교 시간에는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네 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만나게 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하니 신적인 어떤 감흥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그냥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미 만났던 성경에서의 여러 가지 구절들 그 배경에는 사전에 이미 알고 지냈고 또 교류가 있었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제자는 그냥 무능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그냥 무리지어 다니는 그러한 한량이 아니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문화적인 편견일 수가 있다. 본문과 성경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들은 어업이 주산업인 갈릴리 해변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꽤 잘 나가는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IT 산업이 최첨단 산업인 것처럼 이제 당시의 어업은 첨단 산업이었고 기간 산업이었다. 그래서 어부이며 선주이며 배를 부리고 사람을 부린다는 것은 당시에는 꽤 괜찮은 인텔리에 속하는 것이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들과 경향은 다르지만 그저 무지하고 무능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는 꽤 철두철미하고 열심히 하고 괜찮은 업적을 이룬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업으로서 선주로서 당대의 시대 상황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과연 메시아가 오셨는지 그것이 굉장히 고민거리고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사실은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매우 충실하게 어부니까 그 업이 무엇입니까? 배 위에서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수선하거나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부르시기에 자기 부친을 그냥 내팽개치고 떠나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세베대는 당시에 선박을 꽤 많이 보유한 부유한 선주였었고 예루살렘까지 잡은 생선을 판매하는 판매망을 가진 부호였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는 이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꾼들에게, 즉 일꾼들에게, 오늘날 용어로 하면 종업원들에게 아버님을 잘 모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 주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내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즉시 그리고 전적으로 따랐다. 이제는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자신이 물려받을 그 가업을 이으면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을 터인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제자의 뜻은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열두 사도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생업, 가족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만 자신의 생업을 다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이 열두 사도의 제자 부르심은 전임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스 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를 하죠.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 부름받은 전임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전임 사역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뒤를 보다가 보면 또 사도행전에도 보다 보면 일반적인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섞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사도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사도행전 뒷부분에서는 완전하게 구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두 사도처럼 전임 사역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을마을을 다니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거나 또 나중에 제자단 그리고 순회 선교사들 있을 때에 자기 집으로 모시거나 또 자기 함께 모여서 여러 가족교회에서 같이 모이거나 또 온다는 정갈이 오면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미리 알리고 소개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주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지. 근데 마가복음은 순서대로 하루 이틀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건너뛰고 건너뛰고 중요한 주제별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부르신 그 다음의 맥락은 무엇일까?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스승은 무엇을 합니까? 가르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는 가르침에 관한 장면이 나오죠.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전형적인 제자 교육,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며 따라다녔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주님 부를 때 랍비여,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육하시는 전형적인 패턴은 현장에서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가거나 아니면 따로 주님께서 물러나와서 제자들이 그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어려운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시범을 보이시고 또 파송하셔서 실습을 하게 하시는 현장 교육과 Q&A, 질의응답과 또 실습의 패턴을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을 하시는데 어느 곳으로 가시는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느라.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움의 동네 이런 뜻이랍니다. 이것을 이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집트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여기를 연결하는 큰 주도로 근처에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뭐 몇몇 친인척들 가운데에 이제 아주 낙후된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되면서 거의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역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냥 수백억 자산가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통이 요충지에 있을 때 땅값이 오르나요? 저 부동산은 잘 몰라서요. 그렇죠. 그런다고들 합니다. 대략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을 하려는지.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큰 도로가 있는데 수많은 상인들 물자들이 오갑니다. 그 요충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들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로마 주둔군의 부대가 있는 겁니다. 사령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곳에 세관도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 관세, 그렇죠? 수많은 나라 지역들이 오가면서 이곳을 거칠 때 관세를 걷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만 옆에 동두천, 포천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미군 부대가 가잖아요. 철수했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이게 있습니다. 이제 미군 부대, 미군들이 가면서 이제 아이고 하면 우리 동네 분들은 아이고 하면서 통곡한다. 경제관. 이해가 되시죠? 로마 주둔군이 있죠. 세관이 있죠. 수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적인 바로 이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문화는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이방 문화가 혼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2학년 지나가다 보니까 노랑머리, 까만머리 사람들 지나가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영어랍니다.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아저씨 저 노랑머리 말할 수 있는 책 좀 주세요 해가지고 펜습지 가져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가 혼합되고 섞이고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지역에는 정말 순수한 유대 정신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이 타락해간다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목 놓아 우는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 문화적인 견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베드로 형제 그리고 마태의 고향이기도 했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곳에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고향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또 유대로 가시는데요.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 본부를 이 가버나움에 두시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주후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지역이 초토화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곳에 있던 회당도 무너지게 되고 한 100년쯤 후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재건하였다 하는 회당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가버나움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 유물 볼 수가 있고요. 또 근처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의 집 터라고 여겨지는 곳에는 베드로 교회 이렇게 세워서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순례객들이 그곳을 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신가 봅니다. 사실 가서 이렇게 앉아 보면 우리 앉아 있는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규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은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지만 이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렇죠? 이제 성전에 들릴 수 없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서 있는 곳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회당, 시나고그, 시나고게 합니다만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교회, 또 교회당 개념이 두 가지 같이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할 때는 교회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죠? 예배하고 그렇죠? 많은 사역들을 하는 교회당 두 가지가 같이 쓰이는 것처럼 회당 갈 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모이는 곳 두 가지의 개념으로 같이 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수많은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동네에 유대인 한 10명 정도, 10가정 정도가 되면 회당을 반드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어느 집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좀 모이기 편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회당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경제적으로 어떤 독자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이제 회당 건물을 또 건축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회당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정적인 기반도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당은 안식일마다 모이는 예배처소이고 그리고 평일에는 이제 우리 서당에서 훈장님이 이 아동들, 학동들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장소가 됐죠. 주요 회의를 할 때 평일에는 마을 회관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자료들에 의하면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축복기도를 또 하고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을 풀이해 주는 그러면서 말씀을 교육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회당의 모임, 회당의 예배가 진행된다. 이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한데 상시 관리자가 필요한데 이를 회당장이라고 해서 이제 존경받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교육하는 교사는 아니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회당을 이렇게 관리하는 책임자로 주어져 있다. 주요 임무는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꺼내올 수 있게. 그리고 율법을 어느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 최소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제 예배 순서를 정하게 되니까 순서 담당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 마을마다 회당마다 상주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교역자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순회하면서 그 성찬식하고 또 설교 예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집사님들 가운데에서 그렇죠?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상주하는 그런 랍비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 유명한 혹은 랍비가 오게 되면 미리 교섭을 해서 이번 안식일에는 좀 말씀 좀 풀이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례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한 도시 회당에서 이제 회당장이 요청을 하면 그곳에서 말씀을 이제 낭독하시고 그것을 풀이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주로 회당에 안식일 회당에 가면 또 평일에 가더라도 따로 모이는 모임을 가질 수 있으니 주로 안식일에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부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 상황들이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설명하시던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장신대에서 THM을 할 때에 다른 전공의 과목들을 하나씩 듣게 했었는데 예배학에서 교회력과 성서 일과라는 과목을 한 학기 들었어요. 그때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다루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냥 안식일에 자기가 읽고 싶은 본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회당장의 임의로 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렉셔너리, 우리는 성서일과 또 성서정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총회에서도 이제 연합으로 해서 RCL에서 성서일과 해서 3년 단위로 주일날 읽을 성경, 설교할 성경, 평일에 읽을 성경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당시에 그 유대교회에서 성경을 이제 율법의 흐름에 따라서 안식일마다 읽을 수 있는 분량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면 그곳에 그날 낭독자 그리고 해설자가 동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그 본문을 낭독하고 그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회당의 예배의 하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의로 택한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 임의로 택한 것이냐 아니면은 원래의 성서 일과 가운데에서 그것을 읽게 된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전통 교회사의 기록들 가지고 뒤져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결론은 주님께서 이 본문을 스스로 택하셨어도 이것이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입증하는 것이고 주님의 택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력에 따라서 회당장이 그 본문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서 그날 이 말씀이 선포되도록 준비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만 동의가 되나 봅니다. 이렇게 회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 회당의 이 정신이 초대교회에서 이어지게 되면서 나중엔 유대교와 결별하게 되면서 이제 회당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교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과 초기에 교회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위주의 회당의 모임 그 근거지에서 주님께서 구약에서 내려오던 그 말씀들 그리고 랍비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잘못되어지던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능력 가운데 해석하셨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들도 그래서 선교 여행 시에 이 회당을 주로 근거지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죠.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또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기회에 그렇죠? 강론하고 즉 말씀이 읽혀지면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전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기사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죠.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렇게 번거롭게 움직이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칭찬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제자들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이 아닌데요. 백부장의 이방인인데요. 그렇죠?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사실 정서적으로 이 로마의 군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있으니 얼마나 그 관계가 아주 미묘하고 갈등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누가복음 7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회당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려면 사실 재정적인 게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들과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회당까지 주어지면서 유대민족을 사랑하면서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가면서 좋은 관계로 지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고쳐주셔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본 사진은 재건되었다가 다시 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회당은 이 백부장이 짓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그 회당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주님,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회당인 것입니다. 이제 마침 안식일이죠.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가버나움 끝났습니다. 회당 끝났고요.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시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맥락에서 보면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냥 올라가셔서 오늘 순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왔다면 소문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랍비로서 인정받고 있거나 랍비로서 임직을 했거나 랍비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해설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이미 인정된 사람이 왔을 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 랍비로서 아니면 랍비급으로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본문은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뒤에 계속 가보게 되면 계속 우리 주님께 마가복음 9장 5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에 다가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 놀란 이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또 풀어주시고 하셨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시간상 아주 요약합니다만 한 번이 아니고 다수 여러 번 주님께서를 회당 속에서 계속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앞부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회개하라. 그 주제 아래서 다 해석하셨을 것으로 이제 보고 중요한 것은 이 회중들의 반응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의 교훈에 주님의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온 회중이 놀라니 왜 주님의 수많은 행적을 기록하면서 굳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들어가서 하신 일을 기록하는데 회중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석가들의 이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는지를 정리해야 성경에서 떠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석들의 설명들을 요약하고 타당한 주석들을 근거로 해서 보자고 하면 로마의 핍박이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마가복음 시작한 지 아주 옛날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순교하고 핍박의 한가운데 서서 어떻게 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이 맥락 속에서 말씀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마가는 이제 그 로마 교회에 또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믿고 따르던 사도들도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예배와 교육인 것이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전수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외부의 핍박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로마 제국은 억누르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갔다. 초대교회 고백입니다. 교육이죠. 그러면 이 교육의 이 말씀 사역,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설하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데 말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자세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의 전수, 말씀의 전달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타협하지 않은 주님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수될 때에만 교회가 원형을 유지하면서 복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염된다면, 복음이 변질된다면, 복음의 무엇이 가감된다면 원래의 교회의 이상 그 모습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믿지만 유대주의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많은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높죠. 논리적이죠. 말 잘하죠. 감화력도 있죠. 그들은 수사학도 공부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설득할 수 있는지도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주의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주의는 오늘날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율법주의인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이어서 주님의 복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학식이 있다고 논리적이라고 말 잘하고 감화력이 있다고 세웠더니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섞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첫 청중들은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주님 그 사역의 현장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가 봅니다. 22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웃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교훈에 놀라니,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 부분은 그들이 놀라고 있었다, 이런 말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문법과 합해서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놀라는 겁니다. 놀라고 놀라고 또 놀라고. 그리고 또 다른 뜻은요, 너무나 감동받아서 정신이 멍하였다. 다른 표현으로는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간담이 서늘해지다, 그 말씀에. 다양한 반응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22절 안에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설명을 할 때에는 말씀을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전수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는 또 그 안에 학파들이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대로. 그래서 전형적인 인용구는 스승 랍비 삼마이가 말 해석하기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 다른 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본인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직접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구전율 그리고 성문율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고 판결을 해줍니다. 서기관들의 권위는 위대한 스승들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본인의 권위를 입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 주신 것이고 귀신 들린 이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곧이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오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말씀.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그의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서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 귀신까지 쫓아내는 권위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권위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진정한 교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이 짧은 구절 안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이 읽혀질 때에 낭독될 때에 깨닫고 또 돌아보고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그 원래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의 권위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의 권위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의 권위는 가감없이 전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는 주님과 교제할 때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말씀을 받을 때만이다. 우리 주님의 권위는 학벌도 아니고 바리새파의 학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능력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란 두 번째 이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이 부분은 앞부분에 약간 설명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차이, 서기관들은 사람의 지식지혜 전통에 의지한 것이고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메시아라는 권위로 설교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라.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교육하셨는지 그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는 자기가 믿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참 제자가 되도록 성장시켜주고 돕는 일을 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첫 번째 교육을 예배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모든 삶은 한쪽에는 예배요, 한쪽에는 말씀, 그리고 말씀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을 전도에서는 기회전도라고 합니다. 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생애를 하면서 닮아가듯이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실패했던 것이 성령 충만하여 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 주님처럼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으로 그리고 말씀에 가감하지 않냐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든 교사로 서 있든 그리고 다락방의 리더이든지 누구든지 말씀을 가지고 설 때에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우리의 삶 속에서인지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범 되시고 원형 되신 그리스도를 닮은 말씀의 삶, 말씀의 생활,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가실 것이고 주님 속히 이 일을 끝내실 터인데 그 후에는 정말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으며 그날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닮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